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구원 후에도 죄짓는 내 삶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원 후에도 죄짓는 내 삶의 처리.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어도 그 누구도 기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기적은 좋은 일에 붙이게 되어 있지 죽음에 붙이기에 참 어색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절망도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죽었는데 기적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렇죠? 죽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장렬한 죽음은 있을 수 있으나 기적적인 죽음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실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다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 이루시고 거기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원자의 초림과 재림, 부활, 그리고 훗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구원자의 죽음마저도 그 과정마저도 상당히 상세하게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일, 식초와 쓸개즙으로 목마름을 달래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하셨던 일,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외친 일, 그분의 옷을 취하여 사람들이 나눠 갖는 일, 유월절의 희생물에서 했던 것처럼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일, 은 서른 개로 배반당하는 일 등등.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만 열거되어 있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전혀 기적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상황에서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 주위의 사람 누구도 그 아리마대 요셉 그가 한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이 없었다면 이사야서 53장 9절이 거짓이거나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닐 수 있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가 한 그 자연스러운 행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초림에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55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yes, no, yes, no로 구분을 하면요. 그래서 다 yes일 확률, 예수님이 예수님일 확률. 그걸 계산해보면 제가 수학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55개라고 하면 2의 55승입니다. 2의 55승. 그러면 이걸 대충 계산해보면 계산기로도 안 나와요. 3.6하고 16자리가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확률로 따진다면 3.6에 12, 16자리 수가 있는 분의 1. 이 돼야 예수님인 것이죠. 이건 제가 찾아본 것만 그 정도니 실로 더 높을 것입니다. 큰 로또에 맞을 확률이 14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에 0이 7개 있는 확률. 그러니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위한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작은 디테일까지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공생활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예언한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모두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구원자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억지로 만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신 계획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라고 할 때,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 라고 할 때 제가 찾아본 것만 같은 55개의 잣대를 그대로 대서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할 때 혹시 나귀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시네요. 쉽습니다.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는 타봤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덩치가 크신 것을 보니 아마 튼튼한 어미 수컷이었겠네요.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어린 순나귀여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 재림과 그의 훗날 통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그 태어나심과 부활을 할 때까지 사건만을 나열하더라도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초림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신 일은 사실 그 모두가 기적이고 예수님이 되기 위한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 하나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 기간 중에 가장 큰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오늘 읽은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정말 이상한 그 당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수없이 읽었던 이 구절이고 항상 그렇게 믿었기에 의심을 갖지 않고 그냥 믿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은 이는 우리의 옛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니 그것도 또 더 어렵습니다. 그 뒤 7절을 보면 더 애매해집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럼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밖으로 다시 그 질문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이 필요합니다. 피는 죄의 씻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피를 흘렸다는 말은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은 우리의 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유월절에 속죄양이신 흠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즉 죄의 삭시였던 그 대가였던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주님이 모두 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을 대신 지셨기에 그 영원한 사망을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사망을 대신 지셨으니 영원한 사망이 없는 우리는 반대로 그 영원한 사망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결과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드려진 희생제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 시민권은 누군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지만 그들의 에스니시티, 민족, 그 구분을 한다면 한국인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았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죄의 형질을 타고난 우리, 이렇게 죄의 성정을 타고난 우리, 이 죄성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결혼 전에 아버지를 낳기 전에 일제시대 때 고난받아 돌아가셨다면 당신은 지금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으니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매우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인류의 모두는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하여 아담의 죄가, 즉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6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보구나 하고 말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듯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그냥 이 주보예요. 이 주보를 보시면 이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하듯이 이 성경 안에 주보를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지냈다가 이삿짐으로 이 성경을 서울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과 함께 서울에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물에 빠지면 이 주보도 같이 물에 빠지는 것이고요. 이 성경이 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버리면 이 주보도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보의 경험은 성경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못을 박는다면 그 안에 있던 주보도 관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모두에게 그럼 그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인가 라고 저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방법과 그 사실, 그 논리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참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을 새롭게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벌써 오래된 일이겠죠. 그런데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윤리 선생님의 종교라는 어떤 뭐, 그 챕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다 용서했다며. 도대체 용서하긴 뭘 용서했단 말이고 죄를 씻었다면 뭘 씻었단 얘기인가? 이렇게 클래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물론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고 주어졌지만 이를 믿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 죽음이 나의 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인가?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친구는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와 죄성과 옛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6장과 7장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99%가 이 당시에 이 6장과 7절에서 나오는 죄는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의 성질,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6절을 보면 죄의 몸이라고 하여 죄를 어떤 인격체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는 참 죄성은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죄의 몸이라는 그런 의인화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죄성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의 아담 안에 있던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곧 죽은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매우 자연스러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성질은, 죄성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개체가 있을 때 그 죄성이 나타납니다. 옛사람이 항상 그 매개체가 됩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성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은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성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죄가 다시 나타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형 아시죠? 인형의 손발, 머리, 눈 이런 거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밑에서 인형이 움직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우와 신기할 정도로 진짜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옛사람이 마치 이 인형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 없이도 죄성의 강한 끈으로 마치 그 인형처럼 움직입니다. 7장을 보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거듭남,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맞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 내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하게 되는 그런 나를 보게 된다. 17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얼마나 강한 죄성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 안에 거하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구원받음과 함께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자꾸 이끌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2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를 짓는 자는 거듭난 나의 새 창조물을 통해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아직 거하는 죄성인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은 그 끈이 죄성의 끈이 달려 움직이며 죄성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성은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들은 주님의 보혈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지션이 바뀌었다.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쓰는 그러한 예화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버려져서 엉망으로 자란 아이가 어느 날 아주 덕망 있고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되어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버림받아 자라왔던 그 위치에서 이제 모든 상속 권한을 받는 위치로 호적 자체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사탄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변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버려져서 막 자란 아이의 습성은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죄성도 매우 비슷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그래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의 변화는 품이 있고 부유한 그 부모가 호적을 다시 파버리기 전에는 그 위치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속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심지어는 망나니 짓을 해도 말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망나니로 살아야 됩니까? 죄의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속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였을 때 나의 죄성까지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죄성은 남겨두셨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6장 다시 1절 후반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국어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영어를 잠깐 영어본이 있으시면 God forbid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는 상당히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행함을 일으키는 죄성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죄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죄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인지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움직이는 죄성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죄성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죄성은 빛에 길을 피지 못합니다. 나의 죄성은 어두움이고 그 죄성은 빛이 들어왔을 때 밝히 드러나며 그 빛은 죄성을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빛에 비추어진 죄성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죠. 그 끈이 끊어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죄성과 옛사람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을성 많은 사람은 그 죄성을 자신만의 의지로 꾹꾹 누를 수는 있지만 그 죄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소위 일반 사람들은 사람 바꿔 쓰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성정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못 바꿉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성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 이끌려 움직이는 옛사람을 처리할 방법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인지합니다. 성경을 통해 인지합니다. 죄를 저질렀던 매개체인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6장 2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면 실에 매달린 옛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처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음을 믿고 그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새 창조물은 죄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음을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일 죄성이 처리되는 삶이 그래서 새 사람이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새 사람이 매일매일 드러나도록 말이죠. 구원도 완성하시고 구원 후에 삶도 주관하시는 방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죄성을 매일매일 비추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죄에 앞서서 죄를 행하게 하는 나의 죄성을 보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자주 화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죄의 행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화를 자주 내게 하는 그 뒤의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 죄성을 십자가에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길 기도하시고 그 죄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십자가에 묻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도의 삶, Know Your Christian Life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죄에 대한 지위가 변한 것이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성정, 즉 죄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옛사람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피고요.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방을 얻게 한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성화되는 삶, 성화의 삶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시어머니와 어떤 자매가 이야기했어요. 자기 시어머니와 너무나 갈등이 많았던 한 자매는 제 시어머니는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제 시어머니는 진정 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표현을 쓰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야지 왜 남을 올립니까? 뭐 너무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고 매일매일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를 통해 처리해야 함을, 그래서 나의 본성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꾹꾹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성 또한 해결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있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옮겨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을, 그 안에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지하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은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 죄성은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죄성이 작용하지 못하면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내 죄성을 처리하여 맡겨야 됨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다짐처럼 우리는 강권적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주님을 대접한 것이 구약의 예언을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크기 내에서 우리 믿음 크기에 맞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처리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성경의 죄의 처리가 내 삶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처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화평입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역량 안에서 행했던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위한 증명 중 하나를 이뤄냈던 그런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훗날 우리가 행했던 작은 십자가의 삶이 바로 십자가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성취한 기적의 삶으로 보일 것이라 믿고 주님을 본 바로 그날 우리 바로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